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에서 발진한 미그 29기 한 대가 14일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은 기술적 고장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고가 다른 전투기의 작전이나 항모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함은 지난달 15일 무르만스크를 떠나 최근 시리아 인근 지중해 동부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조만간 격전지인 알레포에 공습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최우선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일 그리스, 16일 독일을 각각 방문합니다. 이어 19일에서 2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리스, 독일, 페루 방문은 미국과 이들 나라들과의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18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도 만납니다. 이들 정상 간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ISIL 소탕 작전,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4일 타스 통신에 러시아 측은 지체 없이 미국과의 현 상태를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나 러시아 관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가 제시한 선거 공약과 취임 뒤 시행될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짐이나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관계는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더 좋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뒤 인종차별적 공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12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몇 명은 체포되기도 했다며 미동부 오리건주 포클랜드 경찰이 시위대를 폭도로 분류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지난달 29일 미국인들에게 터키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이스탄불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과 가족에게 소개령을 내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의 한 기독교 교회에 14일 화염병 공격이 가해져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화염병은 이날 사마린다 시내 오이쿠메데 교회의 주차장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중 3살짜리 여자 어린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변인은 부상자 외에도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14일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증오 범죄가 총 5,85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2014년 154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6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차기 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협의회 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미한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미한 동맹 없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통일부 주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에 국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전망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ROK relation.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틀림없이 이처럼 중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실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핵무기를 완성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발표자로 나와 지난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주가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며 지금은 김 위원장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류 전 장관은 다만 중장기적으론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대북 관여 정책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가 한동안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더 심각해졌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 남북한 사이의 기본적인 교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무슨 꼭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꾸거나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의 전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이 경제 규모나 휴대전화 보급률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인권이라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extremely important in terms of crea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킹 특사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바깥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과 같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가서명 뒤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를 어제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 측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측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문제라며 내년에 행정부가 교체돼도 미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차기 행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협의체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와 정보 공유 방안, 북한 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 방안,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 즉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임금 갈취와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지 시간 1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국이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도 미한 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한 인권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두 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금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조치를 취하면은 여러 가지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에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성취하고자 이번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14일 미한 북한인권협의체를 시작으로 이번 주엔 서울과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15일 서울에서 열리고 16일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별대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14일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한국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시점에서 북한 인권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그 해설에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로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대북 인권 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인권 그 결의안 또 북한 인권법은 아주 초당적인 그 차원에서 입법화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양국이 또 이게 우리 평화 외교 기획단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1차 회의를 지난 10월에 워싱턴에서 하고 이번에 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국이 이제 서로 간에 그 대북 그 인권 정책을 조율을 하고 또 지금 뭐 거진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의 이제 많은 국제적인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UN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접근 방법을 이렇게 그 조율을 하면서 이 대북 인권 정책을 맞춰간다는데 중요점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15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 북한 인권 간담회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사들이 한데 모여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까?
이 주한 그 외교 사절단 분들이 그 대사 뭐 참사관 등등 사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뭐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이제는 그 한반도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 글로벌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테러리즘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사절단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처음 그렇게 개최가 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분들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안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우리가 또 경청을 하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간담회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번에 네. 특별히 이렇게 대사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 유엔에서도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한 이슈로서 이 반기문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10월 말로 임기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테헤스 그 후임이 이 사무총장이 되지만 그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난민 문제를 지난 또 10년 동안 유엔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변함없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그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호주고 캐나다고 그 EU는 물론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이런 그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6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한국을 찾는 특별한 목적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신임 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입니다.
네.
마르주키 다르즈만 특별보고관이 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처음 이제 임명이 돼서 지난 10월 말에 이 유엔 제3위원회, 유엔 총회죠. 제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첫 한국 방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16일 지금 방한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며칠 후부터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의 그 전문가 그 대표단이 또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패널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러죠. 그 세 분이 두 분 추가로 또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방한하고도 또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성을 이제 규명을 하는데 또 그 강화를 하는데 또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실행으로 어떻게 옮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의가 있을 거고 또 관련 정부 또 탈북자분들 또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도 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이제 결의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거진 만장일치로 찬성이 112표였고 반대가 19표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 또 더 나은 수준으로 표결이 되고 또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11월 말에 그 유엔에서 그 한미일 3개국의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또 주요 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12월 5일에는 뉴욕 소재 전제 대학에서 또 회의가 있고 또 12월 8일에는 이 워싱턴 소재 사이스에서 전 인권 최고 대표인 나비 필레이가 주관을 하는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매주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된 아주 굵직굵직한 회의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는 뭐 상당 수준에 지금 올라갔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제가 봤을 땐 핵 문제, 또 유엔 안보리의 이제 핵에 대한 그 결의안,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그 자기네들이 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권 문제는 COI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UN과 국제사회가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또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 최소한의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금 압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개최되는 북한 인권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해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에 1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왔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다가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겁니다. 당시 표결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이었고 반대와 기권도 각각 22개국과 62개국, 합계 84개국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부터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91개국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0개국, 2011년에는 112개국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 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의 미나미 히로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draft resolution will enjoy broa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폭넓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국에서 2008년에 24개국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도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편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던졌으며 이들은 결의안 내용보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50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기권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남수단, 토고 등 8개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15일 실시되는 올해 제3위원회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12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 전초기지를 비롯해서 군부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국지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평도에서 서북쪽으로 4.5km 떨어진 갈리도 전초기지와 북동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장제도 방어대를 잇따라 시찰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로써 이달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난 4일 북한 관영 매체에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군 요직 인사 제거를 위한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뒤 제1344 군부대관하 구분대 방문 그리고 서해 백령도에 근접한 마합도 포병부대 시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시찰에 대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4일 반응입니다.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내부 군에 대한 동료 그런 측면도 있고 특수부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마합도와 갈리도, 장제도 등 남북이 대치하는 서해 최전방을 잇따라 시찰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이건 지금 최근에 한국의 정치 실종, 즉 대통령 하야니 뭐 탄핵이냐 하는, 그래서 뭐 백만 시위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요즘 무슨 자신들이 바라는 대남 혁명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초전선까지 나와서 그게 부안해동하는, 즉 내부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남 압박과 위협을 강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박사는 핵 억지력뿐 아니라 재래식 억지력 차원에서 대남 위협을 통해 한국의 북한 정책에 압박을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에 13일 보도된 김 위원장의 갈리도와 장제도 시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만 6년을 열흘 앞둔 때 이뤄져 위협의 강도가 다릅니다. 북한이 최근 갈리도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하고 사격 진지를 새로 구축한 뒤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실제 국지 도발의 전조일 가능성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공관에서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양 주재 한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의 국영기업인 별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9개월 전부터는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섬유 인터넷 속도는 15Mbps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이는 영화 한 편을 약 7분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도 빠른 겁니다. 또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 5.6Mbps에 비해서는 3배가량 빠릅니다. 이 외교관은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은 광섬유 인터넷 대신 자국의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가 빠르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외교관은 북한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일부 한국 언론사 등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연결망 서비스 웹사이트와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AP통신은 평양발로 북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 웹사이트와 한국 언론 웹사이트, 그리고 VOA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부터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90년대부터 전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통신망을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평양의 외국 공관에 광섬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비싼 요금을 물려서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북한의 그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 그 외국 공관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테고, 또 그러면은 북한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그 정보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 있고요.
김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때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Mbps로 전 세계 134위 수준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전 세계 평균 속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26.7Mbps를 기록한 한국이었으며, 이어 스웨덴 19.1Mbps, 노르웨이 18.8Mbps, 일본 17.4Mbps 순이었습니다. 상위권에 속한 이들 나라들은 북한보다 8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빠른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선적 화물선의 화물 적재 능력이 올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줄어들었던 북한 선적 화물 선박의 수도 올 들어서는 하락세를 멈춰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가 최근 갱신한 전 세계 해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북한 선적 화물선의 선봉량은 모두 76만 DWT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봉량은 선박 짐칸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 즉 적재량을 말합니다. 또 DWT는 이 선봉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재화 중량 톤수로 번역합니다. 북한 선적 화물선의 선봉량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반등했습니다. 반면 한국 선적 화물선의 총 선봉량은 올해 약 1,600만 DWT로 북한보다 22배 정도 많았습니다. 선봉량 기준으로 북한 선적 화물선이 세계 화물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42%에 불과합니다. 한국 선적 화물선의 점유율은 0.93%입니다. 북한 선적 화물선의 수는 총 232척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이래 지난해까지 줄어들다 올해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멈춘 것입니다. 반면 한국 선적 화물선의 수는 약 1900척으로 북한과 비교해 9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 선적 화물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류는 일반 화물선으로 전체의 약 73%를 기록했고,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벌크 화물선, 즉 포장되지 않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과 기타 종류 순서였고, 컨테이너 전용 화물선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적 컨테이너 화물선의 수는 단 한 척에 그쳐 88척을 보유한 한국과는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대북방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무리 짓고 곧 방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영국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알록 샤르마 외무부 차관은 9일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외무부가 BBC와 대북방송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르마 차관은 북한의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는 문제에 대해 BBC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 있느냐는 피오나 포르스 의원의 질문에 BBC와 새로운 언어 방송에 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샤르마 차관은 현재 BBC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르마 차관은 이어 외무부는 정확하고 양질의 공정한 뉴스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 등 국제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BBC의 사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의회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BBC의 대북 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BBC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운 현실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전파 방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북방송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뉴스의 미래 보고서에서 북한의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BBC는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BC 국제방송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5년 동안 4억 3,500만 달러의 예산을 BBC 국제방송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북한과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의 라디오 방송을 새로 송출하고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의 TV 또는 디지털 방송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하루 30분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의 뉴스와 영어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음악 공연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탈북민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나와 각각 통일의 꿈과 도전과 대북정부 확산을 주제로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소프라노 강민성 씨와 테너 김현수 씨를 비롯한 4명의 음악가가 나와 통일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데 토크와 이제 콘서트와 이제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조금이나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깊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연설이나 강연 위주로 가려면 재미없고 배정호 전 민주평등 사무처장님께서 워낙 다양한 노래를 통일 관련된 노래를 만드셔서요. 이번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한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자유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합니다.
젊음이여 통일의 꿈을 펼치라는 주제로 통일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이 젊은이들이 이 자유 통일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혼란, 또 혼돈, 또 국민들 가슴 속에 약간 지금 아픔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 통일에 대한 이 꿈과 비전, 열정을 가지고 또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마음과 각오를 다잡기 위해서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 음악가들, 선곡에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노래 한 곡 한 곡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었습니다. 소프라노 강민성 씨입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상을 외국까지 한국에서부터 외국까지 널리 널리 펼치자는 그런 코리안 드림이고요. 그리고 다음 곡은 그리운 금강산. 저희들이 통일되면 언젠가 한 번쯤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는데요. 늘 이렇게 꿈과 그 희망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습니다. 통일 콘서트를 이렇게 국회에서 하게 돼서 매우 뜻깊은데요. 이렇게 많은 연주자분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통일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들 또 지쳐 있으실 텐데 저희 콘서트를 통해서 또 한번 힐링하시고 또 통일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 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며 함께 대화하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강연이랑 이 노래라는 걸 접목시켜서 통일토크 콘서트가 지금 젊은 세대랑 좀 어르신들보다 함께해서 이게 문화 공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이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랑 뭐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또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 무슨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시대적 사명이고 또 통일 관련돼서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건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는 좀 뭐 탁 들었을 북한 남북한 했을 때 경직되게 다가오지만 공연도 있고 또 이게 전문가분들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니까 통일이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그런 기대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민주평통 쪽에서 또 많은 또 그쪽에서도 전문가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또 강철한 대표님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젊은 층이 통일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서 GK 전략연구원과 그리고 GPYC가 통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대학생 통일 서포터즈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통일 서포터들이 이제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이제 젊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가져지고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좀 거리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유엔 본부나 이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알리기 위해 지지를 받기 위해 또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800-5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늘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 7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7도, 순위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8도, 개성 아침에는 3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7도입니다. 함경 북도와 함경 남도도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역시 하루 종일 영하권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는 바다의 물결이 3미터로 일다가 오후 들어서는 2미터로 다소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의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최우선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일 그리스, 16일 독일을 각각 방문합니다. 이어 19일에서 2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리스, 독일, 페루 방문은 미국과 이들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이 단합되고 통합된 유럽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도 만납니다. 이들 정상 간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ISIL 소탕 작전,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4일 타스통신에 러시아 측은 지체 없이 미국과의 현 상태를 바로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나 러시아 관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가 제시한 선거 공약과 취임 뒤 시행할 정책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짐이나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관계는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더 좋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에서 발진한 미그 29기 한 대가 14일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은 기술적 고장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고가 다른 전투기의 작전이나 항모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함은 지난달 15일 무르만스크를 떠나 최근 시리아 인근 지중해 동부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조만간 격전지인 알레포에 공습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뒤 인종차별적 공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12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몇 명은 체포되기도 했다며 미 동부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이 시위대를 폭도로 분류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지난달 29일 미국인들에게 터키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이스탄불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과 가족에게 소개령을 내렸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소수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14일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증오범죄가 총 5,85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2014년 154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6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오디오 분야 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수 총액은 80억 달러로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 합병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하만은 커네틱트카, 즉 인터넷으로 연결한 디스플레이 같은 각종 장치가 달린 미래형 자동차에 탑재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주주와 주요 국가 정부기관 승인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는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